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곧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모두를 가르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게리 체프먼이 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 고유의 언어 체계를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듯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방식에도 다양한 언어체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 인간은 그런 체계들을 통해 서로가 지닌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교환하기도 합니다. 그가 분류한 사랑의 언어는 총 다섯 가지로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입니다. 누군가는 상대로부터 자신을 인정해주는 말을 들으므로 나 자신이 그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상대가 나와 함께해주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 상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또한 그 누군가는 상대로부터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 상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상대방이 나를 위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므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스킨십이라는 언어를 통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게리 체프먼이 그처럼 사랑을 다양한 언어의 체계로 분류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혼동하기 쉬운 그런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매개체로 한 노래들, 그리고 책들, 영화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알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또한 빠지지 않는 화두가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키운 지 만 2년이 된 귀염둥이를 뜻하는 둥이이고 또 다른 한 마리는 키운 지 만 1년 된 2개월 정도부터 강아지답지 않은 강아지의 모습을 보여서 뭔가 이상해서 몽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의 증언에 따르면 요즘 둘째 강아지인 몽이는 화장실 욕조 문이 열리면 어느 순간 목욕탕 목조통 안으로 들어가서 대자로 배를 쫙 벌리고 드러넣어서 사색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강아지로 따지면 물건이지요. 이런 강아지들의 애교에 조금씩 적응되어 가고 있는 저는 요즘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가끔 강아지들을 안고 강아지들의 귀에 대고 사랑해 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제 딸에게 은혜야 사랑해,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사랑해 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물론 동일한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하지만 제가 강아지를 사랑한다는 그 단어와 또 아내와 딸을 향해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 깊이는 사뭇 다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향한 제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강아지들에게 표현하는 사랑이라는 그 단어밖에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인터넷 방송을 통해 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제 아내에게는 자기야 더 사랑해 라고 더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의 경우도 사랑을 표현해 낼 수 있는 언어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뿐입니다. 이처럼 대상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지닌 의미가 사뭇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다양성들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게리 셰프먼은 자신의 책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그 책을 통해 사랑을 다섯 가지 언어로 다양하게 구체화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인정하는 말,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봉사, 선물, 스킨십입니다. 그렇다면 교우님 여러분, 여기서 뭔가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과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셨으며 어떤 사랑의 언어로 저희를 품어가셨을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들 간에, 우리들 사이에 어떤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실 본문이 바로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본문 1절은 먼저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자기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서두에 잠깐 제 아내를 가리켜서 자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랑 동갑이기에 지금껏 저는 이 호칭에 대해 아무런 주저함 없이, 거리낌 없이 사용해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내를 바라봤을 때 항상 나이가 동갑이라는 부분 때문에 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본문에 등장하는 자기라는 표현은 제가 제 아내를 부르는 자기와는 전혀 다른 3인칭입니다. 또한 아내를 가리켜 자기라고 부르는 것 또한 올바른 표현이 아님을 이 시간을 통해 교우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올바른 표현은 여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게 자기라는 표현은 단순한 문법의 인칭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 곧 나 자신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아내를 가리켜 자기라고 부르는 것은 여보를 대신한 잘못된 2인칭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짝지어주신 바로 나의 분신, 바로 나 자신이라는 의미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물론 세상의 논리로는 부부라는 관계가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신앙 안에서 제게 다가온 제 아내 자기는 바로 제 자신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문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제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주님의 사람들은 제3인칭의 인물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몸, 곧 예수님의 지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난 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분신으로 이 세상에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은 또 하나님의 본질적인 신성은 죄로 인해 훼손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 형상이 회복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전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차원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 자신의 몸으로서 당신의 지체로서 사랑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입고 누리고 사는 그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체적인 사랑의 언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이 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도로는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먼지투성이의 도로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건조기에는 먼지로 그리고 우기에는 진흙으로 듬뿍 쌓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도로 위를 샌들을 신고 다니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발은 늘 흙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문 앞에는 항상 물 항아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 종이 주전자와 수건을 가지고 와서 손님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 일행 중에는 종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일행 중에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그런 일에 나설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누가복음 22장 24절이 그에 대한 정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오늘 본문은 시간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 이틀 전인 수요일 밤에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의 증언을 참고해 보면 그날 낮 노상에서는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지위에 관련된 논쟁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누가 윗자리를 차지하느냐, 그리고 누가 더 큰 자리에서 대접받을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안위에만 골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날 밤 발을 씻을 물과 수건이 있는지를 살펴볼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를 통해 제자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몸을 낮춰 그들의 발을 닦아주는 섬김과 봉사의 언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당신을 주님과 선생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이라는 윗자리에서 그리고 선생님이라는 상석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오셔서 마치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을 실천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이 단지 감정적이요 추상적인 단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섬김의 차원까지 이어져가는 봉사의 언어임을 몸소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이 세족식 전에 정황에 대해 조금만 더 살펴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섬김의 행동에는 굉장한 위엄이 뒤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교우님들 중에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데 뭐 극한 일로 위엄이 따른다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13장 이전의 정황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충분히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전까지의 상황들 속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자기 고백들을 통해 끊임없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즉 하나님이심을 지속적으로 말씀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천한 노예들이나 할 법한 그런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신 것은 어쩌면 당신 자신을 지금껏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오셨던 부분에 대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정면적으로 부인하기를 원하는 그런 대적자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행동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괴념치 않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를 우위에 두며 더 편한 자리에 앉아 대접받기만을 원했던 제자들의 삐뚤어진 마음과 자세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요, 봉사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임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본문 15절을 통해 본을 보이셨나, 보이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놀라운 사실은 요한이 이런 내용을 요한복음이라는 기록으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요한이 예수님과 관련하여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했을 당시에 요한 공동체는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주후 90년에서 95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요한 일서에 따르면 이 당시 요한 공동체가 직면한 어려움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정하며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발을 씻기시는 행동에 대해 기록한 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부정할 거리를 찾고 있던 반박자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노예처럼 인간의 발을 닦아준다뇨? 그건 말도 안 돼.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현장 상황을 오늘 보시는 것처럼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친히 인간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울러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찮은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언어가 곧 봉사와 섬김의 언어임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깨우쳐주고 알려줌으로써 여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교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사랑이 없던 거짓 교사들의 반박을 뛰어넘어 기독교의 사랑은 단순히 추상적인 감정의 언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간이라는 종의 형체에 담아 낮아져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섬김과 봉사의 언어를 실천하는 사랑임을 역설적으로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육신,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체를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바로 인간을 섬기시기 위한 하나님의 봉사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수요 성경 공부 설교 본문을 택하는 데 있어 개인적으로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저의 경우 수요 성경 공부 본문을 어느 정도 순서에 대한 윤곽이 잡히게 되면 한 달 반 정도부터 본문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안경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일상의 대화에서도 그리고 책 속에서도 또 영화를 보면서도 그 본문과 관련된 예화들을 충분히 수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겨우 지난 6월 1일 금요일 오후 4시 37분 본문과 제목 그리고 찬송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게으른 탄도 있었겠지만 제5회 백투게더 전교인 체육대 팀장으로서 준비하는 일에 몰두하였기 때문에 도저히 말씀에 몰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우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한때는 100주년 기념교회 최고 피부 동안 교육자였지만 오늘 보시는 것처럼 6개월 동안 백투게에 매달리다 보니까는 피부도 상하고 예전보다 많이 늙지 않았습니까? 아울러 본문 선정 시에 저를 또 어렵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 한치 오차도 없으신 이재철 담임 목사님께서 전임 사역자들의 설교에 대한 지론이 있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새는 수요 성경 공부 설교 시에 너무 빤한 본문, 말하자면 교우님들께 익숙한 본문을 가급적이면 피해달라는 그런 당부이셨습니다. 시간은 촉박하지, 또 담임 목사님의 말씀은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지, 진퇴양난에 빠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국 교우님들께 너무나도 익숙한 세족식 장면을 오늘 본문으로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단지 시간의 촉박함, 시간의 쫓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백투게더를 준비하면서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느낀 점이 수용된 본문이 바로 오늘 세족식 장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번 백투게더 전교인 체육대회의 경우 새로운 장소에 또 새로운 양식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목 상상 그 이상만큼이나 준비팀에게는 상상 그 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봉사자분들을 섭외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100여 명에 가까운 교우님들께서 헌신과 수고, 희생과 섬김을 해주심으로 인해 백투게더 행사가 무사히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봉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준비하는 과정 중에 바로 본 우리 공동체 실상이 저로 하여금 너무나도 교우님들께 익숙한 본문을 색색하도록 이끌어갔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공동체 내의 사랑의 부재였습니다. 특히 오늘 주님께서 몸소 몸으로 보여주신 봉사라는 사랑의 언어가 그리고 섬김의 모습이 어느 순간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 내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저로 하여금 많은 부담감 속에서도 오늘 이 본문을 설교의 본문으로 정하도록 이끌어갔습니다. 사실 백투게더 행사를 준비하면서 참석 인원 2,300명을 예상했던 행사 진행을 위해서 최소 80명 이상의 봉사자들이 필요하다는 준비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준비팀은 주보에 광고를 함으로 먼저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들을 먼저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의 경우 주보를 통해 광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작은 수의 인원이 봉사를 신청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 명이었기에 과연 그랬을까요? 1년에 단 한 번 있는 전교인 체육대회 행사를 위해 최소 2천여 명이 넘는 교우님들이 참석하는 우리 교회 최대 행사인 백투게더 행사를 위해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응해준 분들은 과연 몇 분이셨을까요?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교회 주일 출석 인원이 매년 1,000명 정도씩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2011년 백투게더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당시에 우리 교우님들의 출석 인원 작년만 따져도 좋게 5,000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 교우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겨우 6명이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성인 출석 인원만 5,000명이 넘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단 한 번 있는 체육대 행사를 위해 자원한 봉사자들의 수가 겨우 6명이었습니다. 그런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저희 백투게더 준비팀은 올해의 경우 주보에 광고하는 것을 포기하고 교구 담당 교육자들에게 우회적으로 봉사자들을 직접 섭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우리 교우님들께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을 저로 하여금 선택하게 된 동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백투게더 프로그램 중 용감한 목사들이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섭외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출연료도 거의 없었습니다. 출연자는 정한주 목사님과 백호성 목사님 그리고 유경호 목사님께서 등장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기독교와 관련된 공일에 대해 아주 용감한 발언들을 해주셨습니다. 정한주 목사님의 경우 담임 목사님과 관련하여 이런 용감한 발언을 하셨습니다. 내 얘기는 349% 리얼이야. 이재철 목사님, 30대 목회자가 선호하는 목사 1위, 신학생이 닮고 싶어하는 목사님, 스테디셀러 작가, 설교 다시 보기 한 주 평균 5,200회, 매주 인터넷 실시간 중계를 포함해 8,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인기 설교자. 그런데 그 설교 예배당에서 들으면 졸려. 몇 주 전에 졸다가 의자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다.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영상 중계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을 거야. 본당 와봐라. 깜짝 놀란다. 물론 이 부분은 개그였지만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공감할 만한 1%의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교우님 여러분, 마침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본당에 안 계시니까 제가 이렇게 리바이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백투게더 프로그램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것은 실은 제가 오늘 강단에 실제로 용감한 목사로 서고자 싶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저의 설교가 지구 저 반대편에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뿐만 아니라 지난 2005년 9월부터 근 7여년간 출석한 사랑하는 100주년 기념 공동체의 약한 부분이 오늘 제 설교의 화두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공동체의 약한 부분을 대외적으로 드러내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 개신교회 중대형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는 판단하에 그리고 이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가 다시금 새롭게 변화되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향후 한국교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강단에 실제 용감한 목사로 서게 될 이 목사를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인물과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마르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마르다와 그의 동생인 마리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마르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언니인 마르다가 열심히 동분서주하며 음식을 만드는 동안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끝에 가만히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다가 못마땅해진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리아에게 좀 거들어 달라고 그렇게 말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동생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내용의 줄거리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분들이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인 일을 택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말하는데 반면에 마르다는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쏟는 영성이 없는 여인이라 치부하며 마르다가 지닌 신앙을 폄하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요? 마르다의 영성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1장에 실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는 중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는 인편을 통해 병든 오빠를 위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오신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마르다는 곧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예수님, 하지만 오빠가 죽은 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이셨는데도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에 집중함으로 이전 칭찬을 받았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집에 우두커니 앉아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마리아가 자신이 원하는 순간만 예수님께 집중했던 자기중심적 신앙의 인물임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향유를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정도로 예수님께 집중했던 여인이었지만 상황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감정 기복에 따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는 신앙의 편차가 있는 인물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마르다는 일상에서 자신이 기본적으로 섬겨야 할 자리들을 인식하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전 자신에게 책망 섞인 어조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셨음을 알면서도 그리고 야속하게 오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나타나신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현장에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에 대해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 마르다는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물론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서 그 누가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여인임을 우리는 본문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마르다는 섬기는 일, 곧 육적인 일에만 관심 있는 그런 미성숙한 여인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음에 성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섬김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 마리아의 모습에서 부족했던 것은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면서 마리아와 자신을 비교함으로 주님께 대한 그 마음이 나뉘어진 것뿐입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었던 것 자체가 결코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것처럼 마르다는 육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는 영적으로 무지한 여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깨어있음이 있었기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새신자반, 성숙자반, 그리고 사명자반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화요일에 있었던 새신자반 수강자의 수가 900여 명을 웃돌았으며 지금 진행 중인 성숙자반의 수강자의 수는 7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강의가 평일에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로 대단한 수의 인원이 수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년마다 개설되기 때문에 매년 그 수는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지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물론 상당 비율 타 교회 교우님들도 수강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저는 화요일에 밀려드는 교우님들을 바라보며 감격했었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두 시간이 넘는 강의를 듣기 위해 때로는 저녁을 거르시면서까지 교회에 오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에는 어느덧 두려운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좋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그 앎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삶에서 녹아내고 계신기가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07년에 새신자반, 성숙자반이 처음 개설된 이래로 평균 연간 1,500명에 가까운 분들이 강의들을 수강하셨고 그리고 수강해 오고 계십니다. 바로 2010년에는 사명자반까지 개설되어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2010년과 2011년을 합쳐 무려 3,0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사명자반을 수강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는 내부적으로 매 학기마다 봉사자가 부족해서 홍역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백투게더를 준비하면서 만나뵈었던 한 권사님의 푸념 섞인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지인즉슨 우리 교회는 봉사하시는 분들만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양화진 안내팀에서 만나뵙게 되고 또 양화진 안내팀에서 만나뵙게 된 분들을 토요관리봉사팀에서 만나게 된다는 일입니다. 사실 그 얘기를 들으며 저도 살짝 웃으며 그 자리를 모면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 교역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와 유사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학기 교구 종강의 밤 행사를 하면서 행사를 위한 피아노 반주자를 섭외하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어 청년 교구에서 꾸어갔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교롭게도 그 교구에는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장년 교우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교구의 인원이 못해도 300명은 좋게 넘었을 터인데 그 이면의 상황이 짐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선교 200주년을 향한 한국 교회의 모판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비전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목표는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일은 우리 각 사람의 손과 발,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작년 기준으로 백투게더 행사를 위한 자원 봉사자가 고작 6명밖에 안 되는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 내 각 부서에서 지금 봉사하다 지쳐 쓰러져 나가는 봉사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하는 캠페인을 그렇게 몇 주에 걸쳐 목이 터져라고 외쳤건만 겨우 12명의 사람들만 교사를 지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그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선교 200주년을 향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의 현주소입니다. 다들 담임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또 통찰력 있는 강의에는 집중하며 열광합니다. 하지만 그 외의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아니, 애써 무관심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 나까지 나서서 그런 일을 해야 돼? 나는 다른 교회에서 이미 열심히 봉사하고 왔어. 나는 좀 쉬어야 돼. 나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왔단 말이야. 치유받을 시간이 필요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교회 봉사의 자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교우님들의 실상입니다. 교우님들 그거 아십니까?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사랑은 2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한다고 한들 2년 뒤에는 그 감정이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나아갈 때만 비로소 그 관계가 건강한 관계로 유지되고 지속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교회에는 주님의 부르심과 더불어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한 사랑받고자 등록한 지 2년이 넘은 교우님들이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려 4천 명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자의 부재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 시사하는 바는 과연 무엇일까요? 등록하지 2년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새신자반, 성숙자반, 사명자반을 수료한 분들은 과연 지금 어디에들 계신 건가요? 과연 그분들은 우리 공동체를 향했던 사랑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부터 받았던 사랑을 어떻게 잘 표출해내고 계신 걸까요? 아직도 나는 마리아라며 주일에는 예배에 집중하고, 또 화요일에는 담임 목사님의 강의에 집중하고, 또 목요일에는 양화진 목요 강좌에만 집중하며 자신의 앎을 위한 그런 욕망에만 치우쳐 계신 것은 아닐까요? 교우님들 그거 아십니까? 이제는 봉사자들을 찾다 찾다 더 이상 봉사자를 찾을 수 없어 세교 환영의 장소에서 세교우들을 대상으로 봉사자를 모집하고 광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진행하시는 새신자반 강의 중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 관련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은 말씀과 봉사, 친교라는 세 꼭지점을 지닌 정삼각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기에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선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만 있으면 그곳은 신학교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만 따로 떼어놓으면 삶과는 전혀 무관한 사변적인 논리나 추상적인 이론이 되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는 봉사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말씀 실천의 현장이 되고 그 결과 그리스도인의 말씀 생활은 삶과 괴리되는 추상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이기심을 버릴 수 있는 이 교회의 현장에서 봉사의 담을 쌓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이기심을 조정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기적인 세상과 맞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무력화시켜 나가는 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을 받기 위함이 아니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자신을 섬기는 것을 원하셨다면 자신이 가진 신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 위해 군림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함이셨습니다. 우리 미천한 인간을 위해 봉사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모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세족식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14절과 15절을 통해 분명히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좌표로 삼고 실행해 나가기를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그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섬겨라. 누구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의 언어이셨습니다. 최근 아내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아내가 제게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온 날들보다 함께 살아온 날들이 더 많네. 저와 아내는 20살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26살에 결혼했습니다. 올해로 서로 알고 지낸 지 2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말처럼 각자 태어나서 살아온 시간보다는 함께 지내온 나날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호가, 그 말도 맞지만 오히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날들이 더 많아. 그러면서 문득 저는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창립된 지 올해로 7년째입니다. 선교 200주년의 모판이 되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목표와 열망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있습니다. 역으로 선교 200주년의 모판으로서 그런 완성점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72년이라는 세월이 우리 앞에 남아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7년간 우리 100주년 기념 공동체 안에 섬김과 봉사라는 언어가 많이 실종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인식하고 앞으로 바꾸어 나갈 만큼 충분한 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교육자분께서 제게 사과 반쪽을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척 사과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미 물로 세척되어져 나온 사과라는 것이었습니다. 참 편한 세상이라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제 마음속에는 사람들이 점차 손을 쓰지 않는 쪽으로 세상이 변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우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고 따르며 사랑하는, 아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은 다름 아닌 죽기까지 자신을 낮춰 우리를 섬겨주신 봉사의 손길이요, 섬김의 손길이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해 낼 때입니다. 그 첫 번째 현장은 세상도 아니고 바로 우리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 공동체의 구성원님들인 제자들을 향해 먼저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선행되었을 때에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편안만을 추구하는 이 이기적인 세상에 맞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김으로 기독교의 진정한 사랑의 언어가 바로 봉사와 섬김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부터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노력하고 실천해 나가야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이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간 저희는 주님의 사랑에는 감격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주님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언어의 실체, 그 중심과 정점에 있는 봉사와 섬김, 희생과 헌신이라는 요체는 애써 외면하는 이중성을 보여왔음을 고백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라는 공동체 뒤에 숨어 누군가는 나 대신 하겠지, 나는 예전에 봉사 많이 했어, 나는 너무 지쳐있어 나에게는 쉼이 필요해 하면서 봉사로 지치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자매들에게 등을 돌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향해 쉽게 손가락을 가리키면서도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있는 나만 생각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들, 그 모습들을 오히려 방조하며 키워왔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이 못된 이기심과 자기만 생각하는 잘못된 아집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자 했던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주사 주님 보여주신 사랑이 삶과 괴리된 사변적이며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말씀이 봉사와 섬김이라는 삶으로 표출된 구체적인 언어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내가 먼저 100주년 기념교회 공동체 지체에 발을 씻어주는 일에 앞장섬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사랑의 언어가 바로 봉사와 섬김의 언어임을 마음만이 아니라 몸으로도 체험하는 은혜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것을 영적 발판으로 삼아 편안만을 추구하며 자기애를 증폭시켜 나가도록 조장하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사랑이 자기애를 뛰어넘는 이타적인 봉사와 섬김의 언어임을 이기적인 이 세상의 중심에서 당당히 외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죄인 된 저희 모두의 발을 씻어주시며 서로의 발을 씻어주시라 명령하신 사랑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